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마땅히 잘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주의 공의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자락 한자락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들을 이뤄내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 그것을 삶에서 행하며 주의 뜻 헤아려 나아가는 우리네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예배의 자리 기억하고 주께 나선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리에 나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시는 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필요한 말씀들로 오늘 저들 가운데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주께 낯선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지금까지 오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24k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니까 하루 정도면 좋기 그렇게 닿을 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곧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먼저 들어가시고 머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다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러한 마을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그 남매가 살고 있던 동네 베다니였습니다. 그 근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제자들이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누가복음 22장 8절을 보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본문의 이 제자 둘도 베드로와 요한이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이들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 둘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지요. 여러분 그 명령이 2절에 나타나는데 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거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선 맞은편 마을에 대해서 학자들은 1절에서 언급된 아마 벳바게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베다니 맞은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거기에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메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볼 텐데 그것을 풀어 오라는 명령이죠. 근데 추가적인 설명이 3절에서 이어집니다. 어떤 설명입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혹시 너희가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올 때 누가 그거 왜 가져가느냐라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가 허락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사명입니다. 또한 마지막이자 또 최후에 있는 주님의 본질적인 사명의 순간입니다. 이 장면, 그저 지나갈 장면이 아니라 이 장면 가운데에도 많은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그래서 있겠습니다. 먼저 선택된 나귀 말이죠. 사실 주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또 최후의 사명이니까 말을 타심이 더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귀를 선택하시죠. 여러분 말 타보시면 말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탄 사람도 높지만 사실은 말을 탄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타니를 어찌되어졌던 우러러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뭐 이 시대에도 그랬지만 높은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말을 타고 그 말의 색깔에 따라서도 또 그의 성향들이 드러난다 뭐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완전 정반대지요. 여러분 나귀는 평범합니다. 나귀는 너무나도 일반적입니다. 주님이 말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택하신 이유는 평범함 속에 있는 겸손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나귀로만 우리 주님 겸손을 나타내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겸손과 낮아짐을 항상 택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고 그가 태어나신 것도 마구간 말 구유셨다라고 하는 것도 낮은 곳 겸손한 곳이었습니다. 시작을 그리 오셨던 주님은 당신의 마지막 사명을 위한 그러한 것들도 낮아짐, 겸손,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을 택하여 사람들 속에 함께 오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귀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요 일반적인 사람의 손높이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와 이해에 맞춰서 오셨죠. 그런데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라 어떤 나귀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부분, 순결의 부분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무엇이 되셔야 했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제물, 대속물이 되어 주셔야 할 분이셨습니다. 직전 10장 말씀에 주님은 당신이 대속물 되심에 대하여서 분명히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셔야 할 제물, 대속물. 그러므로 순결한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결국 우리 주님을 함께 이동시켜야 할 그 나귀도 역시 순결한 것이 되어져야 했던 것이죠. 조금 더 이 나귀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나귀가 그냥 나귀가 아니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절 후반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매여 있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모를 리 없지요. 그래서 3절의 설명이 덧붙여진 겁니다. 아니 남의 나귀인데 그냥 이렇게 가져와도 되겠는가라고 싶은 생각이 제자들 가운데에도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었었을 때에 그들이 할 말을 미리 일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가야 하니까 말이지요. 그럼 더군다나 여러분 매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귀가 그냥 뭐 우연하게 만난 나귀도 아니고 들에 있는 그러한 소유권 없는 나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마치 제자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매여 있는 나귀의 의미는 또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명령과 그 명령의 실행들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명령하신 것들로 진행되어짐을 더욱더 공고히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상황들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것, 그것을 제자들 둘이 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인 것을 이 매여 있는 낙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의 성취, 그것을 주님이 택하여 보내신 제자 둘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소소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과 상황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삶에서 주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믿는 자는 반드시 보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단순히 뭐 몇 번 했다 하여 믿음의 큰 진보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성취들이 내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하나 켜켜이 쌓아져 올라가면 거기에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님이 제자들 전부를 여기에다 다 보내시지 않았지요. 제자들 둘을 선택해서 보내셨음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는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경험들인 것을 우리로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의 그 화려한 모습, 비록 나귀는 타셨지만 모든 이들이 주님의 그러한 입성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런데 그 과정 뒤에 있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들이 알 때에 영적인 깊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구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아져가는 인생들, 믿음에 흔들릴 때가 있을지언정 주님은 놓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를 만나기는 하겠으나 내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하여져 있는 곳에서 일어남을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주의 편을 택하게 되어져 있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다시 당신의 일을 내 삶과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래서 반드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다른 이들의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의 성취들을 갖고 고백하고 나누어할 때, 증거할 때에 믿음의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름의 삭제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제자 둘, 맞은편 마을, 나귀의 행방을 묻는 이들. 본문의 진행을 보면 뭐 이름 한 글자, 뭐 지명 한 군데 나올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명칭이, 이름이,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이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일까요? 뭐 제자들 12명 중에 2명 그냥 택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도 말씀하셨고, 1절 보면은 베다니 벳바게라고 말씀하셨으니 뭐 그 둘 중 하나면 쓰실만도 한데, 주님의 도착과 동시에 이 나귀를 준비하는 이 장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름들이 등장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귀 메고 가는 것 왜 가져가느냐, 뭐 그게 주인일 수도 있고 행인일 수도 있는데 사람의 그 상황도 기록하지 않지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본문의 주된 내용이고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마지막 최후의 본질적인 사명을 준비하는 그 준비의 단계에 있어서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중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믿음의 원리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주님 사명과 주님의 목적이, 방향이 더욱더 먼저 앞서야 합니다. 각자의 이름의 드러남은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주의 사명 앞에서 내 이름, 내 있는 곳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서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기 이전부터 이 상황이 있을 것을 주님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나귀를 자기 소유의 것을 내어준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 주님 알고 계시다란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인지, 왜 내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는 큰 상관없음은 주님이 그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애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부르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 모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네, 주님이 이미 나를 택하시고 내 것을 택하셔서 쓰시고자 하셨다는 것에 더욱더 중요한 방점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금의 세대,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나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PR을 하고 어떻게 커머셜을 하고, 그래서 나의 장점과 잘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드러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에서는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면 거기에서부터 겸손과 낮아짐이, 순종이 시작되어지죠.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기 시작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부터 여러 가지 육정들이 파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나됨보다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주님을 더욱더 만나 뵙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취의 경험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주를 향한 철저한 신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셔서 메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소유가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끌고 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혹 누가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신다 하면 내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소한 삶의 에피소드 같지만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영적인 장면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성취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하나 쌓일 때에 각 개인과 가정과 속하여져 있는 곳이 주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이 매일같이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노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어 주셨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세워주신 예수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때에 나의 나됨은 낮게 만들어주시고 내 이름과 상황과 헌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좌절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알아주심으로 훗날 주께서 칭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는 낮추되 주의 일을 높여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삶의 겸손과 순종으로 이어져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치닫고 있는 세대와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풍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예배에 나와 많은 간구의 제목들 주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회복과 치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안고 있는 이들 또 나누어 받은 이들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건강의 회복들, 보호하심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섬기는 데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